요한계시록 5장은 4장에 이어서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계속됩니다. 이 천상의 예배는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야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상에 살 때에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예배, 이 지상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이는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 곧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존재하시며 실재하시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에 속한 천군 천사들까지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 나타난 예배의 중심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신 그 만물을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네 생물들과 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네 생물들이 예배 드릴 때 24장로들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들이 받은 면류관까지 내려놓으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만물을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내용에도 그 중심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 뜻대로 붙드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장에 나타난 예배의 중심에는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예배도 동등하게 드려집니다. 어떤 분은 성부 하나님께만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데 예수님께 예배가 왜 드려져야 되느냐, 틀린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성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경배, 찬양이 동등하게 드려집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경배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구속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가 드려지고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하여 그분께 경배가 드려집니다. 5장에서 요한이 바라본 이 장면에는 어린 양 예수님이 처음부터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먼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들려져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책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당시의 문화적 상황으로는 두루마리 형태의 책이었을 겁니다. 앞뒤로 빽빽히 기록될 만큼 많은 내용을 기록한 책이고 일곱 인으로 봉되어 있습니다. 인봉된 겁니다. 함부로 열 수 없는 문서라는 거죠. 로마 시대에는 중요한 법률 문서나 또 혹은 유언장들이 이렇게 일곱 번의 인봉으로 받쳐져 있고 정해진 때에만 열어집니다. 특별히 유언장은 그 유언자가 죽은 이후에야 개봉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개봉할 때도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 시대의 문화적 상황이 이 환상에도 반영이 된 것이죠. 이 책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에 봉인되어 있어서 아무나 열어볼 수 없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환상이 너희에게는 봉인된 두루마리의 말씀과도 같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것을 꼭 읽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 그는 봉인돼 있어서 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다니엘서에서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12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듣고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아, 가거라. 그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하고 덮어둘 것이다. 이사야나 다니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책이 봉인되어 있어서 아무나 열어볼 수 없고 또 읽어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덮어져 있다라는 것을, 임봉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때 강한 천사가 큰 소리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외칩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하늘과 땅 위나 땅 아래 아무도 그 책을 열어서 읽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책을 연다는 것은 그 책을 실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라는 뜻이죠. 그때 요한은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자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슬퍼하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 책에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 좌절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1세기 성도들을 포함하여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들이 모두 무위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비탄함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있는 자들, 또한 헛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자들, 무고하고 순결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요한은 슬퍼했던 것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죽임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악이 횡행하고 또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과연 어디 계십니까? 성도들은 슬픔을 느끼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얼마나 많은 이런 탄식의 기도가 드려졌습니까? 시편에 나오는 많은 탄원시들을 비롯해서 핍박받는 성도들의 안타까움 속에서 드려지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이 세상의 무서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실행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은 큰 슬픔입니다. 요한이 겪었던 슬픔이 바로 그런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 책을 열어서 그 책의 내용이 실행되도록 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악인이 승리하는 것으로 역사가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요한이 느꼈던 것이 바로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그 당시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집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그때 장로들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일곱 인을 열 것이다. 울지 마라. 그 책을 열어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도록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신 분이다. 그분이 승리했기에 이 일곱 인봉을 떼고 그 책을 열 수가 있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 유다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는 호칭은 구약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먼저 유다지파의 사자라는 단어는 야곱이 한 말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자신의 열두 아들들에게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그 축복이 예언이 되죠. 유언이 곧 예언이 됩니다. 그 가운데 유다 아들에게 장차 유다 지파에서 사자 같은 힘과 능력을 가진 이가 와서 원수들을 정복하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통치할 것이다. 모든 백성을 통치할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유언을 하죠. 바로 거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뿌리는 특별히 예언서 중 이사야서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다윗의 뿌리 혹은 이새의 뿌리 또 이새의 싹 또 다윗의 줄기 이런 표현으로 반복되어 설명하는데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장차 민족들의 깃발이 되실 분 또한 수많은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실 분 그분이 이새의 뿌리 다윗의 조상인 이새의 뿌리 그러므로 곧 다윗의 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올 것이다. 두 말씀을 합하면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의 후손, 이새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그분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또 모든 민족들의 깃발이 되는 메시아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요한은 아무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서 실행할 자격이 없는 것을 보고 슬퍼했지만 울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실행하실 것이고 이 땅의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집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자와 같은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 유다지파를 통해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눈으로 본 것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요한이 들은 것은 분명 사자였는데 그가 본 것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것이며 연결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 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자 같은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곧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겁니다. 이 그림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은 레벨레이션 인카운터라는 사역을 하는 이본 칠더스 또 폴 칠더스 가족이 프로젝트로 요한계시록을 그림으로 다 표현한 것을 말씀과 함께 전하는 사역을 하는 분들입니다. 허락을 얻어서 제가 이 그림을 좀 계시록 강의하면서 중간중간에 함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중간에 어린 양이 있는데 분명 사자 같은 분이라고 했는데 왜 어린 양이 등장했는가? 그런데 이 어린 양은 특이한 모양새이죠. 평범한 어린 양이 아니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신 분. 일곱 뿔은 완전한 능력을 의미하고 또 일곱 눈은 완전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자와 같은 힘과 지혜가 바로 이 뿔과 눈에 옮겨진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권능과 지혜를 가진 어린 양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러므로 그 죽음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당한 죽음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자발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사자와 같으신 분이 어린 양처럼 되셨습니다. 강하신 분이 연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정복자이신 분이 스스로 희생자가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 왜 희생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어쩔 수 없어서, 속아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 스스로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죽음을 통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어린 양이 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연초에 요한계시를 시작하면서 제가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첫 번째 작품에서 사자 아슬란이 에드먼드라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마녀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줍니다. 단 위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마녀가 긴 창으로 그 사자를 찔러 죽입니다. 사자가 능력이 없어서 마녀에게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녀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녀에게 사로잡힌 아이입니다. 마녀를 해치면 그 아이도 함께 죽는 거죠. 그 아이를 살리려면 아슬란이 희생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죽임당한 그 아슬란이 어린 양처럼 죽임당한 사자가 부활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부활을 통해 승리한 그 아슬란이 그 나니아를 다시 통치권을 회복하는 이야기죠.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를 동화의 방식으로 풀어서 쓴 것입니다. 어린 양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였습니다. 그 승리는 바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승리였습니다. 사자와 같은 힘으로서의 승리가 아니라 그 힘으로 도리어 고난을 인내하고 또 죽임 당하는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힘으로 사용함으로써 십자가의 희생으로 승리하는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의 승리도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린 양을 따르는 그분의 백성들이라면, 어린 양을 바라보는 성도들이라면,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의 승리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사자와 같은 힘으로 승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린 양의 승리와 동일한 승리, 그것은 십자가의 길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님을 따른다 찬송이 있는데 조금 찬송가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비평을 하면서 불러야 돼요. 예를 들면 동방박사 세 사람 하도 불러가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동방박사가 세 사람으로 아예 그냥 딱 규정이 돼. 성경에 세 사람이란 얘기가 없거든요. 예물이 세 개라 그랬지. 황금, 유황, 몰약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예물 하나당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방박사 세 사람으로 찬송가가 가사가 되다 보니까 그게 그냥 딱 동방박사는 세 사람.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무리였죠. 그처럼 십자가 군병되어서 군병돼서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진짜 십자군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와 같은 힘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십자군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에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세상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보여줬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십자군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희생인 것입니다. 어린 양이 그렇게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승리도 그렇게 온다는 거죠.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실 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프와 향기 가득 담긴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새 노래를 부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금대접에 담긴 향을 드립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집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새 노래가 들려집니다. 이 새 노래는 왜 어린 양께서 그 책을 여시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분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이셨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족속과 나라들 가운데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속해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우리 한 민족만이 아닙니다. 모든 족속과 나라들 가운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드린다. 이 구속은 검찰에 잡혀가는 구속이 아니라 리뎀션, 그것은 값을 주고 우리를 다시 사신다. 바이백, 다시 산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로 또한 어떤 문제를 행함으로 자신의 몸이 종으로 팔려갔던 그런 시대에 그 대가를 치르고 다시 그 종의 신분에서 자유케 하는 일을 구속한다고 당시에 불렀던 거예요. 이게 요즘 시대 한자를 가르치지 않아서 똑같은 구속 한글로만 써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로 오신 분입니다. 이 구속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일, 행하신 일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그때 쓰신 방법이 피를 통한 구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는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애굽의 억압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실 때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그 땅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는 재앙이었죠. 그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재앙이 아니라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인방과 물설주에 바르면 그것을 표식이 되어서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넘어가는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시작이죠. 유월절은 6월달이 아니라 넘어간다. 영어로 패스 오버.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절기가 된 것입니다. 피를 바른 것은 그 당시에 페인트가 없어서 피를 바른 게 아닙니다. 피는 단지 표식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그 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해 주어진 제물이 있고 그리고 그 제물의 희생으로 그 피가 의미하는 바는 그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집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럴 때 예수님이 믿으라고 했으니까 믿은 자는 살려주시고 안 믿은 사람은 괘씸하니까 심판하시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죽음이 내려진 것처럼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선포된 겁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표시, 곧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 것이므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을 예수님이 이미 받으신 것이 되기 때문에 받지 않는 거예요. 눈 감아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봐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구속하신 겁니다. 구약에서 피의 희생제사가 이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죠.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피가 생명을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피는 생명이다. 또한 두 번째, 이 피가 속죄를 이룬다는 겁니다. 생명을 위해 다른 생명이 죽어서 속죄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피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역사 속에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에서 양을 표시할 때 이 관사를 유의해 보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이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이 죽어야만 했겠습니까?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다 공유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가리킬 때 복수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시제뿐만 아니라 이 단수 복수냐까지 신경 쓰시면서 영감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도 자손을 주신다 그럴 때 많은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주신다 그랬는데 한 번도 복수를 쓰지 않으셨어요. 다 자손이라 할 때는 단수를 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캐치하여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걸 말씀하잖아요. 여럿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한 분을 가르쳤는데 그 한 사람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처럼 이 유월절 어린 양들도 양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한 마리 양.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어린 양 한 마리. 4절에 보면 바로 그 양. 한 마리인데 그분이 바로 그 양. 모든 속죄를 이룰 그 양이고 그 양이 바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는 분이에요. 나의 어린 양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피로 우리가 구속되었기에 구속받은 모든 이들이 천상에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구속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계획을 이렇게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셨죠. 19장 5절 6절에 보면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어린 양께서 구속하신 이유는 구속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이 되도록 하심이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선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보자, 통로가 되는 직책이기 때문이죠. 먼저 구속받은 이들이 또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구속받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받은 모든 이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열국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들도 구속받도록,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다시 화면 그림을 보시면 그때 요한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에워싼 수많은 천사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합창을 듣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천상의 예배이며 우리가 지상에서 드려질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혹은 홀로 예배할 때도 반드시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구속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그 구속하신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경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상황이 좋고 시대가 평안하면 드리고 혼란하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어도 우리를 구속하신 그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가장 고귀한 것이요, 가장 우선적인 것이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요, 결코 희석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는 대상이 확대되어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경배를 합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입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내 생물들은 아멘하고 화답했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 마지막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사장에서 그 예배의 대상이 되었던 창조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함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찬양받으신 이유는 창조주심, 만물을 그 뜻대로 주장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어린 양 예수께 경배가 드려지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주신 은혜로 인하여 그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구속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경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배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이 고백을 반복하십시오. 예배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빌려온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될 분께 경배하기 위해 드려지는 겁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이 경배를 드려보십시오. 우리는 천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 고난과 핍박, 심지어 죽음까지 무릅써야 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권을 의심할 수 있지만, 이 책의 임봉을 떼어 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실행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계시기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세상은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의 너무 희망을 걸지 마십시오. 통치자들이 아무리 변화돼도 그것은 멸망하는 타이타닉의 자리를 바꾸는 것에 불과해요. 어린 양의 통치, 장차 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어린 양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 이 시대까지 존재하고 세상을 변화하셨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경배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하신 예수님께 모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에게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